얼마 전에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너는 목사니까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봤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데?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가면은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적인 성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니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낸다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라고 모두들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동방에서의 박사들도 별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졌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동일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질문을 던진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이 모리아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너희들이 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모리아산도 아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쉽게 말을 하자면요, 단순히 말하자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요,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골방입니다. 골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요, 꼭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 뭐냐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침실입니다. 침실. 내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입니다. 방. 또 다른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곡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곡간. 식품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것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 특별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든지, 어디든지 내가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침실이 될 수도 있고요. 곡간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책상일 수도 있고요. 서재가 될 수도 있겠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시는 분이라면 기계 옆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외부 세계와 다 단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 단 둘만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는 이유도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눈을 감는 겁니다. 외부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뭐 따뜻한 커피도 좋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도 좋습니다. 커피나 차를 한 잔 들고 조용한 곳,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문을 닫아 보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4장씩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한번 깊이 빠져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어디에 있냐 하면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etween입니다. between. 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첫 번째는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김형석 교수님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시죠. 연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이분이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104세, 예, 104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던 그 성지에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예수님을 느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보니까요, 정말 큰 기대를 안고 성지에 가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실망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지를 다녀보니까요, 장사꾼 투성인 겁니다. 이 또 성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만 미어 터지지,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 이 거룩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서는 그분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어 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곳은 주님의 뜻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지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때 조용히 주님의 뜻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써내려가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는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 나는 지금 네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고민하던 젊은이들과 같이 있다.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 곁에 가 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있지, 그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 그곳에서 나를 찾지 마라 라고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책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랫동안 우리들이 성지순례라는 공간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지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향에 다녀왔다. 예, 성지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향에 다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성지순례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래도 가보시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로만 들었던 것을요,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여러분에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거기는 그냥 예수님 고향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학생들, 가난하고 어려워서 치료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힘들 때 따뜻한 손을 붙잡아주고, 힘들지, 이 한마디를 던질 때, 내가 기도할게, 이 한마디를 던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아플 때 보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여는 대화가 가능하고 따뜻한 시선이 오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위로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소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요, 식사를 하곤 하셨습니다. 남이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광고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하는 이웃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루아흐 아니겠습니까? 바람, 숨, 호흡, 성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만육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ll입니다. all, 모든 것 위에, of all, 모든 것을 통하여서, through all, 예, 모든 것 안에, in all, all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은 존재의 바다 같은 분입니다. 큰 바다 같은 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태평양이라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여러분 눈으로, 한눈으로 보실 수 있으십니까?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내 눈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태평양의 일부를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가서 손을 담그어 봤습니다. 내 발을 담그어 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태평양의 일부를 느껴봤다라는 겁니다. 일부분을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실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일부를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존재 자체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데요, 그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태평양이 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일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흔적을 나타내 주시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호흡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이 만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더라도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아, 하나님은 만유 속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우리 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을 놓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서 초자연적인 정말 귀한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눈이 뜨인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서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때 눈이 뜨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말로 일상 가운데,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겁니다. 온 세상은 빛으로 가득한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를 지금도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꼭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제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그냥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 친구처럼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있기는 한 겁니까? 왜 제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먼저 여러분의 나만의 골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문 닫고 들어가서 세상 모든 것과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장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서 그렇게 세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한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손님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손길이, 내 따뜻한 손이,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만유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의 골방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머무는 시간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목장 식구들에게 손을 내밀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만물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